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13절과 14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엄궁학장술의 개금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하늘마을 송기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가보신 곳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그런 장소가 있으신가요? 좋은 장소, 멋진 장소에 가보셨다면 그곳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좋은 곳을 발견하셨을 때 이곳은 정말 최고의 장소이니까 나 혼자만 와야지 하면서 이렇게 숨기게 되시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볼 수 있도록 추천을 하십니까? 사실 저는 맛집이나 여행 장소 이런 데 가도 그 이름이나 장소들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추천을 못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잠시 호주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의 한 장소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학을 공부할 때였는데 학교에서 여기저기 진행하는 투어를 통해서 가본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호주는 하늘, 바다 이게 엄청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숲속을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레인포레스트 지역을 간다고 해서 큰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안 간다고 혼자 차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허겁지겁 막 달려와서 차 안으로 막 달려들어와서 저한테 꼭 가야 된다고, 지금까지 봤던 곳과는 다른 곳이니까 네가 꼭 와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대감 없이 저는 그냥 자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은 마음이 쑥 들어와서 저도 잠결에 허겁지겁 막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없이 그냥 숲을 지나가는데 경사도 살짝 있고 땅도 젖어있고 약간 속았나? 라는 생각으로 따라갔습니다. 조금씩 걸어가는데 힘도 들고 이걸 왜 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 가기 싫어지는 가운데 안내하는 친구에게 이게 다냐? 속이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일단 따라와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앞에서 신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5분 정도를 걸어갔는데 숲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숲에서 나와서 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너무 멋진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에서 갑자기 바다가 보이는 길이었는데 뭐가 펄쩍 뛰는 거예요. 보니까 돌고래가 세 마리가 막 뛰고 있는 거죠. 너무 멋있어서 와, 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볼 거 다 봤으니까 너무 멋있다 그래, 다 봤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라고 했더니 아, 아니야, 더 가야 돼, 더 멋있는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보다 더 멋있는 게 있다고 기대가 좀 더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 어떻게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의심도 들었지만 그냥 믿고 따라가 본 것이죠. 조금 더 걸어가 보니까 잔디밭 같은 게 쫙 펼쳐져 있는 무슨 초원 같은 초록색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막 힐링되는 그런 장소였죠. 그 위를 막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그쪽 끝쪽에 가니까 그 아래쪽에 정말 무슨 영화 세트장 같이 차려놓은 그런 섬 같은 곳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예쁜 그곳을 바라보면서 정말 만족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지역에 방문하는 지인들이 있으면 거리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모시고 가서 보여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소개해 주시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으신가요? 또는 그동안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이곳은 꼭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나중에 따로 알려주십시오.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추천하는 장소는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천국을 기대하거나 천국을 누구에게 소개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후세계, 죽음 이후에 좋은 곳에 가면 좋지 않은가,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없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하면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갑자기 대답이 어렵지 않으신가요? 한 달 정도나 최소 1년 정도는 미리 알려줘야지 그동안 가보지 못한 것도 가보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동안 이 땅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런 것들, 소원하고 있던 것들을 다 하고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 다 이룬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을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즉 교회 가운데 침투해 오는 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길을 말해줍니다. 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나요? 조금 더 강하게 한다면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갑작스럽게 질문하는데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기억이 나지 않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겠죠. 알던 것도 헷갈리게 해서 우리가 그 약속들을 잊기를 원한다고 말씀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땅,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욕망을 채워가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심판이 언젠가 있을 것이지만 아직 멀었으니 당장 코앞에 있는 것이 아니니 조금 더 즐길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죠. 조금만 더 해도 괜찮아.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조금 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의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중에 나왔던 에스키모의 늑대 사냥법 기억나시죠?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사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 안에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계 속에서 종말이 올 것인데 그 끝이 어느 시간이 되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막차를 타고 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제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집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아버지께서 막차를 잘 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제 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마음에 믿음이 심겨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인 2020년 1월에 아버지께서는 첫 손주를 보기 위해 부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제가 섬기던 초등부 예배에도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후에 서울에 가셔서 교회에 등록하시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코로나라는 장벽이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뇌에 종양이 생기고 진행이 빨라서 종양을 발견하고 5개월 만에 소천하셨는데 감사했던 것은 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 입간 예배 때에 부모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께서 막차를 잘 타셨다라고 말해주신 그 말씀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인생의 종점에서 막차를 타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그 막차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주시고 계신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이 있다면서 없네? 변하는 게 없는데? 죄를 지어도 그대로인데? 내 욕심대로 좀 더 살아도 되겠다. 막차 탈 때쯤 회개하면 되겠지. 라고 말하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시선을 교란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피해 준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누구 한 명 예외를 두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선물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자리로 돌려보내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 섞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교회에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원위치로 돌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으로 단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처럼만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관이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랑을 행하려고 하여도, 사랑을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사랑을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악을 만났을 때에 사랑은커녕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능력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십자가를 통해서였듯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백성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어떤 간증 집회에서 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 복이 주는 결과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싶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고 그런 싸움을 계속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세속적인 영광을 차지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서 사라지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내가 신이 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거듭난 심령의 회복된 양심으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곳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왔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낼 능력을 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와 많은 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면 무기도 없고 병력도 많지 않은데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진 것이 많고 승리가 쌓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되고 의지하지 않게 되므로 패배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자꾸 넘어지는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 안에 가능한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듣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받기 위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나에 대한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들만 채우며 살아가기에 바쁜 일상을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조금 고상하게 내가 지금 가진 것들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는 부족해서 혹시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높아지려고 더 영향력을 가지려고 애쓰시는 중인가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온전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 주를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에 실패한 후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일 때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내 비뚤어진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더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비판과 평가만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요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라서 감정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본인 손해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찬양팀을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을 위해서, 사회자를 위해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위한 기도, 심지어는 지금 옆에서 졸고 계시는 분을 위해서도, 또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분을 위해서, 그냥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만드는 힘이 될 것이고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도 아니며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때에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다시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는 그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가 올바른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한 주를 버티기 힘들 수가 있으니까 주중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수요 예배 또 주중 기도회 그리고 뭐 다락방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훈련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속지 않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모임들입니다. 그 모임에 다녀오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다가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 다녀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선물은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생활은 지지리궁상이고 우리의 말은 사탄의 자식처럼 말할 때도 있고 사랑 없음과 실력 없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답 없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으로 힘들지만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은 이미 천국입니다. 서두에 제가 호주에서 소개시켜 주었던 장소에 두 번째 갈 때였어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제가 주장해서 소개해서 제 욕심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피곤했잖아요. 잠결에 잘못 본 것은 아닌가. 돌고래가 뛰었잖아요. 돌고래 때문에 좋은 기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걱정을 가지고 다시 방문했을 때에 어땠을까요? 여전히 그곳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돌고래는 뛰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곳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같이 간 모두를 만족시켰습니다. 세 번째 갔을 때도, 네 번째 갔을 때에도 같이 간 모든 사람을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그 정도의 만족을 우리에게 준다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은 얼마나 큰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석들의 이름들도 나오고 천국의 모습을 정말 자세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21장 23절을 통해서 더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21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다는 것 상상이 가십니까? 지리산 종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박 4일의 코스로 갔는데 마지막 날 밤에 정상 천왕봉에 도착해서 그 근처에서 비박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일출을 보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왕봉에 도착하기 얼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올라가기도 힘들고 비박을 해야 되는데 자리 잡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고 결정적으로 비가 오면 그 다음날 일출을 못 볼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며칠 달려서 그곳에 왔는데 마지막 날 비가 와서 정말 엄청 허무한 마음이었습니다. 천왕봉 옆에 있는 중봉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누웠던 곳이 약간 비탈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잘 수가 없더라고요. 눈을 뜨게 되었는데 자다 깨서 눈을 떴는데도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고 잠이 오지가 않았습니다. 잠이 들기 전부터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일출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잠들었었는데 잠에서 깨서 밖이 보이는데 정말 구름이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구름이 밀도 있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도 보기가 참 힘든데 정말 밤하늘에 구름이 정말 빽빽하게 차 있더군요. 그 가운데 바람도 엄청 불고 있었어요. 그 밀도 있는 구름을 막 밀어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계속 눈을 뜨고 그 바람이 구름을 날려보내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일출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정말 구름이 너무나도 많았던 관계로 믿음이 연약해져서 기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한 두 시간 정도를 그렇게 눈을 뜨고 구름이 슝슝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구름 지나가는 구름과 구름 사이에서 별 하나가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별이 점점 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 이러다가 일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해 뜰 시간 한 시간 정도 전에 한번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일출 전에 다 밝아지는 것은 알고 계시죠? 나갔는데 하늘이 엄청 맑아요. 그리고 그 지리산 전체의 능선들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뭔지 모르는 뭐 구름인지 무슨 가스층인지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와, 무슨 일출을 준비하고 있는 이 대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멋있다를 넘어서 정말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감정이 날 몰려왔어요. 혼자서는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다 깨웠습니다. 피곤한데 왜 깨우냐고 막 난리치다가 그 사람들도 저와 같이 그 풍경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일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일출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산악잡지 기자하시는 형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형님 평생에 두 번째로 멋진 일출이었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최고의 일출이었죠. 대자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두려움, 경외감,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그것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눈만 뜨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추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끝없는 교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주 조금만 경험해 보아도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쁨이고 사랑이 충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은 이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일이 없는 영원한 기쁨에 거하는 그런 곳이라서 우리가 더욱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픈 것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하시고 싶었던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이 없는 곳, 죄를 생각할 수도 없는 곳, 그래서 너무나도 큰 기쁨과 사랑만이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또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좌우 앞뒤 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가는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각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도록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 모임에서 부서 선생님들에게, 부서에서 아이들에게, 같이 훈련받는 모임 가운데, 또 우리 가정에서 부부끼리, 조금 힘들겠죠. 그래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대화 가운데서 주식, 코인, 부동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얘기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그런 허무한 것들만 나누지 말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소망이 되어주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처지로는 갈 수 없는 곳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온전한 소망,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현실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현실에 집중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 때에 불에 타서 없어질 그런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회복, 능력, 소망 잘 받으셨습니까? 선물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시작한 그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이것은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가는 그런 자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신앙의 동지들과의 모임 후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외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떠나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떠나볼까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네,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